신앙인의 삶은 세속적인 삶과는 언제나 달라야 합니다.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도 신앙인은 신앙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더구나 요즘은 자기 사랑의 물결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마치 연어가 물결을 거슬러 상류로 올라가는 것과 동일한 것이요. 말세가 될수록 그 물결은 더욱 거세어질 것이고 우리는 결국 지쳐가겠지요. 그러나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 물결이 점점 거세어지겠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은 더욱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최근 우리에게 가슴 따뜻한 뉴스가 있었어요.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아십니까? 임신한 아내를 위해서 빵을 사서 귀가하던 남편이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죽음을 맞이하지요. 안타까웠지요. 엊그제 그 뺑소니 범이 자수를 했습니다. 그날 피해자 아버지가 경찰서를 찾아와서 했던 말이 온 국민을 감동케 했습니다. 잘 선택했다. 자수한 사람을 위로해 주러 왔다. 잡히지 말고 자수하기를 신께 간절히 기도했다. 오히려 위로받아야 할 자신보다도 아들을 사지로 내몬 피의자를 더 걱정하는 모습이 우리 마음을 울립니다. 원망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 그 사람도 한 가정의 가장일 텐데 우리 애는 땅속에 있지만 그 사람도 가족이 있을 텐데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어서 너무도 고맙더라고요. 죽음 앞에 보여줬던 그 행동이 모두를 감동케 합니다. 참신앙은 순교적이고 종말론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니 희생이니 십자가니 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거론하기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순교적 믿음은 항상 두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할 때에 비로소 순교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 볼 수 있지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제자된 삶을 증인된 삶으로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언제나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 예수를 증거하다가 욕을 먹어도 괜찮고 혹 예수를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괜찮고 혹 예수를 증거하다가 손해를 봐도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엄밀히 말해서 핍박의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같이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들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순교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목숨을 위협받는 일은 없지만 믿음의 순수성을 파괴시키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져서 교회 다니는 것조차 부끄럽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때문에 순교적인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너무 쉽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너무 쉽게 세상과 동화되고 말 것입니다. 사실 순교적인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부담을 주는 단어죠.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원고에는 없지만 제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적당하게 교회만 출석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은 엄청 부담스러운 단어예요. 그럼에도 우린 순교적인 믿음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대강대강 이 땅에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의 순수성을 가진 순교적인 믿음을 소유한 그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순교적인 믿음을 소유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회당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가 이야기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즉 구속사에 대한 내용이 선포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지적하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7장 51절로 53절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가 했던 마지막 설교의 내용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모양이 있으나 영적인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모양은 갖추었으나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으로란 얘기고요. 거스른다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습관적으로 성령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박해했단 얘기예요? 안 했단 얘기예요? 박해했단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찔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지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오면 뭔가 내 죄가 보여지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말씀을 듣고 찔리니까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때로는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꼭 왜 나한테만 그렇게 설교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내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저를 원망해요. 아주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런 분들 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제가 이 주일 예배에 그 한 사람만 보고 설교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죠. 그런데 이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전하는 자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지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해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계속 받았는데 받고 나서 방치해 두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았는데 계속 도전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했단 얘기예요. 스데반이 얼마나 거침없이 설교를 합니까? 그들의 죄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들추어내니까 대단히 충격을 받지요. 제가 아마 이렇게 설교하면 상처받을 분들 한둘이 아니겠지요. 54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찔렀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죄 때문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찔림을 받았을 때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면 회복과 구원이 임해요. 반대로 찔림을 받았을 때 회개하는 길을 택하기보다 결국 자기의 자아를 택하면 악해져요. 대단히 악해져요. 그것이 사람의 모양이지요. 모습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오고 찔림을 받았을 때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회개하면서 임하면 회복과 구원이 임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사실 자기가 스스로 깨달으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누군가가 지적하면 기분 나빠요. 내가 잘못한 줄 알지만 누군가가 지적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땅히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분노한 이들은 스데반을 가서 잡아 끌어내서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돌을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것은 최초의 순교자가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 일반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대개 순교라고 하면 어떤 목회자나 어떤 선지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이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는 목회자가 되어야만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가 되어야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예외 없이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불행은 다른 게 아니라 스데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믿는 자의 표준은 스데반이었습니다. 왜요? 그는 순교하는 데까지 이르렀거든요. 우리는 결코 이 믿음의 기준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순교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물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겁내지 마세요. 예. 교회 가면 다 순교해야 되는구나 생각하지 마세요. 예. 순교도요 믿음의 분량이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순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순교는 곧 영광인 거예요. 그렇다면 스데반은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었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그분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그의 시선을 놓치지 않은 대상이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하늘나라 시민이면서 너무 땅만 보고 산다고 하는 겁니다.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축 늘어뜨리고 땅만 보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스데반 주위에는 분노한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해대고 난리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돌을 집어든지 들고 이글거리는 눈초리로 스데반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미 돌을 집어던진 자도 있고 던지기 위하여 돌을 줍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의 귀에는 전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눈에는 그런 위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 여전히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고통의 순간, 위협이 가득한 그 시간에 하늘을 우러러 주님 바라보는 그때 스데반이 56절에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위협의 소리와 어떤 위기의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스데반의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위협과 핍박, 수많은 유혹의 현장 속에서도 쉽게 유혹받고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은 없는 것이요. 순교적인 믿음이란 바로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을 위해 죽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하십니까? 스데반의 눈이 열려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본 것처럼 예수님만 보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것에도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55절과 56절을 보면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되어 있습니다. 56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되어 있습니다.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흔하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앉아 계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냥 결코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당장에 가서 스데반을 안아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돌에 맞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스데반 대신 예수님이 친히 돌에 맞으려고 하는 이 준비된 모습입니다. 그러며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스데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조금만 더 견뎌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험 속에서도 하늘을 주목하고 주님 바라보면 하늘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저 대강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쟁이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고달프지만 그 위협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민감하고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55절 전반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린 다 약하고 모자라고 보잘것 없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와 우리의 결단과 다짐에는 언제나 한계가 따라와요. 언제나 한계가 따라와요. 결국은 우리가 순교적인 믿음으로 살려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다짐해도 믿을 수 없어요. 그것은 스스로도 알아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줄 아시고 우리가 못할 줄 아시고 아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59절 하반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 중반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스데반은 평소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기도할 만큼 스데반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진실한 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지금 진실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헛된 유머도 아니고 허황된 얘기도 아닙니다. 보세요. 성령님은 스데반으로 하여금 원수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셔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원수 사랑은 아예 우리의 개념 속에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개념이란 말이지요. 여기서 스데반이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주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할 말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는 주님의 영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좀 보세요. 서로 너무 용서하지 않아요. 서로 너무 용서하지 않으려고 해요. 수십 년 한 교회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얼굴을 마주치면 인사도 안 해요. 성도들끼리, 목회자와 교인들끼리 너무 용서하지 않아요. 엄밀히 말해서 예수의 영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결국 스데반은 이렇게 죽고 맙니다. 그렇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서 초대교회에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의 확산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8장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돼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거꾸로 1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쓰여졌는지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더라. 아멘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와서 그날에 사도 외에는 유대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일입니까? 아니요. 어찌 보면 이 큰 핍박은 대단히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결과를 주시는데 바로 그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전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산하게 하십니다. 어찌 이것이 사람의 방법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또 다른 변화는 한 사람의 변화와 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가능하게 하지요. 여기 한 사람은 사울이지요.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둔이라 돼 있습니다. 지금 본문은 사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장 1절 전반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돼 있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동자였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스데반의 죽음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믿음과 지혜가 충만했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죽음이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왔겠습니까? 그런데 결코 실패인 것 같으나 실패가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와 사울의 등장을 기가 막히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데반의 순교는 사울이 변화되어 위대한 전도자 바울 되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은 다른 것입니다. 흉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스데반의 죽음은 굉장히 억울하고 의미 없는 죽음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큰 일꾼을 준비시키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밟고 일어설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어깨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좀 밟히면 어때요? 좀 밟히면 어때요? 그가 아름답게 설 수 있다면, 그가 존귀하게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면 내 어깨쯤이야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는 한 교회를 세우게 되죠.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리고 또 유명한 것이 있어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데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이방 땅의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며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복음은 순탄한 환경이나 고난이 없는 가운데 성장하거나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막으려고 스데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게 합니다. 저는 우리 양정교회에 스데반과 같이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끄럽게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예수는 믿지만 예수 믿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을 애써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피 흘리고 예수를 위하여 땀 흘릴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순교적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처럼 순교적인 믿음으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아갈 용기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실망하고 슬퍼하는 저희들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타협의 손을 내밀고 적당히 믿으라며 유혹의 거짓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혹의 시대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을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어 늘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순교적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순교적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주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늘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세우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주 사랑
주 사랑 내게 있네
아멘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지금까지 우리는 그럴싸하게 말로는 주님의 길, 주님의 길 하면서 가려고 하지만 막상 우리 앞에 그 길이 드러나 헌신을 요구할 때면 뒷걸음치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순교적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셔서 최후 승리의 기쁨이 여러분의 것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순교자의 삶이 살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위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스데반의 순교 신앙을 본받아 주님 앞에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 나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